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오늘 서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살다 보면 서로서로에게 불만이 쌓입니다. 집에서 가족들 간에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교인들하고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날 보면은 맨날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맨날 참는 것도 참는 사람만 참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러나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맨날 나만 용서하고 맨날 나만 희생하고 맨날 나만 참는데 나에게 또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은 아 진짜 좀 억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평하게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똑같이 용서하며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더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 더 착해야 하고 누군가 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억울한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탄의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은 항상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간질시켜 싸우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달란트면 한 나라 국가 1년 예산 정도 되는 거라 이걸 빚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큰 빚이라는 거죠. 주인은 그가 불쌍해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돌아가는 길에 겨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월급이거든요.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대지요.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고 절대 못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내 목숨 빚졌는데 어디 만달란트랑 비교하겠습니까? 내 목숨인데. 용서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만큼 우리들에게 크레딧이 쌓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암송을 하지요.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용서에 크레딧되어 천국에 쌓여 내가 죄 짓고 올라갔을 때 너는 용서한 게 맞네 라고 하며 나의 죄가 용서되는 기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나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참 설교를 잘하셨으며 또 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학교에서도 교회 행정을 가르치셨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 교회는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그렇게 잘해? 라고 하며 배우러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교인을 아끼는 마음도 없었고 뭐 저 같은 부목사를 아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분의 말씀과 설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설교 잘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띠는 우리가 생각하는 띠하고 다릅니다. 혹시 오늘 벨트 메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계시죠? 남자들은 주로 벨트를 매죠. 자, 벨트를 매는데 그 벨트를 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벨트를 풀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바지 안 내려갑니다. 진짜 마르기 전에는 바지가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옷은요, 사람의 옷에 몸에 맞게 그리고 또 막 늘어나기도 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큰 바지를 입지 않으면 벨트 안 맸다고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옷은 어땠냐면요, 바지가 그렇게 사람 몸에 딱 맞게 만들 수도 없었고 이 옷이 뭐 늘어나는 옷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바지를 딱 맞게 하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옷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겉옷과 속옷, 바지가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바지는 잘 입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말 타는 사람들은 바지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혹시 뛰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예, 성가대 가운 입고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을 안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단 올라오다가 제 가운에 걸려서 제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운을 입고 계단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앞을 들어가지고 안 밟으려고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겉옷에 벨트를 했습니다. 벨트를 해야지 힘을 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 되었으니 당장 일할 준비를 해라, 이게 너는 허리를 동여라 혹은 띠를 매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벨트가 있어야 옷이 벗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군대에서는 옷에 끼는 벨트를 하나 줍니다. 그 벨트를 주는데 그 벨트 말고 또 하나를 더 줘요. 판띠라고 하는 벨트를 주더라고요. 되게 두껍고 딱딱합니다. 그 벨트에 뭘 넣냐면요, 일단 총알을 챙겨 넣고요, 그리고 물통도 크다란 거 있어요. 그 물통도 옆에 차고, 그리고 그 대검이라고 칼도 찹니다. 벨트가 없으면요, 이걸 갖고 다닐 방법이 없어요. 벨트가 있어야 이걸 싹 다 정리해서 몸에다가 붙이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벨트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특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라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요리는 참 잘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 사랑은 벨트입니다. 사랑이 벨트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재능이 쓸데없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띠를 허리에 띠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내 마음 속에 넘쳐날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지금 평강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도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내 안에 좀 강 같은 평화가,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은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정말 힘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을 찾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 정도니까 감사하지, 아이고 이렇게는 안 돼서 진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며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그게 감사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선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감사하라라는 거는요, 불평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감사 못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뭐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한 번 일회적이에요. 감사하다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자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감사하는 자는 불평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해요. 예배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나는, 나의 정체성은요, 예배예요. 나는 예배 드리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정체성 예수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는 골프 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고요,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대로 우리가 바뀌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선포해 버렸으니까. 성도님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고 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선포하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실패해.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피로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크레딧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라곤 할 줄 모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